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정찰 활동에 무인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한 라타키아 공군 기지 내에 러시아 무인기 수가 최근 며칠 새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면서도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의도가 분명치 않다면서 아사드 정권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이 강화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에 배치된 러시아군 항공기들 가운데는 고성능 공격기 팬서 10여 대와 공중 근접 지원에 사용되는 프로그프 제트기 12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군의 불법 이민 단속에 비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헝가리는 이미 세르비아와의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해 국경을 봉쇄했으며 헝가리군은 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고무탄과 최루탄, 그물총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난민 사태에 대처하는 헝가리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른 유럽 국가들은 과거 나치 독일의 전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익 성향의 비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어제 의회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을 부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에서 오는 11월 실시되는 총선거를 앞두고 국경의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창완 치완 중국 국방부장은 어제 베이징을 방문한 미얀마의 소예윈 부총사령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으로 국경 지역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완 치완 부장은 또 중국은 미얀마의 민주화와 국가 통합을 지지한다며 장기적으로 안정과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정권이 바뀔 경우 투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번 총선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을 방문한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미얀마의 어떤 정치적 변화에도 관계없이 양국이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국왕에 대한 비판 기사를 금지하는 태국 법에 따라 오늘자 아시아판 신문을 발간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측은 구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태국 국왕 기사를 아시아판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신문사의 자체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아시아판은 오늘자 일면에 고령인 푸미폰 아둔야댓 태국 국왕의 건강 문제와 태국 왕가의 미래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을 예정이었습니다. 태국은 법률로 국왕 일가에 대한 비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쿠데타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이래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쿠바 일정을 마치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오후 워싱턴에 도착해 내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을 갖습니다. 이어 내일 오전 워싱턴 중앙 잔디 광장인 내셔널몰에서 시가 행진을 벌인 뒤 성 마테오 대성당에서 미국 주교단과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레 24일에는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쿠바 산티아고에서 오늘 오전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중미사를 갖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는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고향인 홀긴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공화당 경선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 포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자신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으며 선거운동이 전반적으로 인신공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이어 현재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듯 나머지 후보들에게 선두주자에 맞서 긍정적인 보수주의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화당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ill need to be followed by an accountability process. Questions?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 뉴욕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미북 간 회동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일반 무역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현재 받을 수 있는 제재를 다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의 제재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 일반적인 무역 분야에도 제재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대사는 22일 한국 CB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만약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거의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또 거의 자동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하면 제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 행위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국제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란 핵 문제가 타결에 이르기까지 경제 제재가 큰 역할을 했지만 북한의 경우는 제대로 된 경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또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자격이 없다는 일본 총리 최측근 인사의 발언과 관련해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행사 가운데 한 곳에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일정이 허용하면 모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 발언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 인사는 반 사무총장의 이달 초 중국 열병식 참석과 관련해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대사는 또 반 사무총장이 지난 2006년 유엔 사무총장으로 안보리에서 선출될 때 일본도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일본은 스스로 과거 행동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21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있어 똑같이 단합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어 미중 두 나라는 지역 안정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의 발언은 시진핑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나흘 앞두고 나온 것으로 두 나라가 북핵 문제에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받침목이라며 오는 2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경제발전 가운데 선택을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 뉴욕을 방문합니다. 미북 간의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기간 동안 미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미국 관리와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 뉴욕을 방문하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의 회동 여부를 묻는 DOA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지난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년 연속 이례적으로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한 것은 그만큼 다자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올해는 공식 행사와 별도로 다양한 상대와 양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통 역시 뉴욕에서 미국 한국 관리와 리 외무상 일행 간 접촉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없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다른 외교 소식통은 21일 BOA에 리수용 외무상이 23일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오는 27일 미국 내 한인단체인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인사들을 초청해 리 외무상 환영만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해 9월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중국 식당 션리 팰리스에서 재미동포 전국연합회가 여는 오찬 리셉션에 참석한 뒤 맨해튼 머킨 콘서트홀로 이동해 우룩 교향악단의 14선언 경축음악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미동포 음악가인 리준무 단장이 이끄는 우룩 교향악단은 오는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추석맞이 공연을 열기로 해 이 기간 뉴욕을 방문하는 리 외무상의 참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25일에서 27일까지 열리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다음 달 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이 오는 29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미일 외교장관과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방안과 향후 대응 방안 등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1일 납북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여러 나라 대표들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1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2시간 40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ill need to be followed by an accountability process. Ques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what can be done more.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 이후에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책임자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앞으로 유엔 총회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통해 이런 책임자 규명에 대한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지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방 세계의 여러 나라 대표들은 북한에서 계속되는 반인도적 범죄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대표로 발언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한 행위들은 끔찍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고사총을 동원한 처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Defector's report and satellite imagery has confirmed the practice of public executions.
최근 몇 년 동안 공정한 재판 없이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처형이 빈번해졌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탈북민들의 보고서와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은 이들에 대한 공개 처형에 대공화기인 고사총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과 일부 군 간부들이 총살된 게 확인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으며 민간단체들은 위성사진을 통해 처형에 고사총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미 정부는 특히 최근 특정 수용소 내 수감자들이 대거 사라졌다는 보고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make known the whereabouts of all prisoners, including those unaccounted for, and immediately dismantle.
북한 15 요독 관리소 등 수용소들에서 많은 수감자가 사라졌다는 보고들이 있는 만큼 북한 정부가 이들의 소재를 밝히고 수용소들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로 발언한 최명남 제네바 주재 차석 대사는 이날 토론이 미국이 주도하는 적대주의 정책과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배격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y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politically motivated panel discussion. This panel has nothing to do with genuine human rights.
최차석 대사는 유엔 보고서가 탈북자들과 잘못된 정보들의 산물이라며 북한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거부한다면 특별보고관과 인권 관련 국제대표들을 북한으로 초청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DPRK objects, we urge them to invite the special rapporteur and international.
미국은 오히려 북한 인권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주선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과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이산가족과 납북자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 장시간 설명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계속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이산가족 상봉은 근본적인 인권 문제이자 가족의 생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이라며 북한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It's a fundamental human right, but it's an even more important fundamental human desire of people.
커비 위원장은 한국에만 적어도 6만 6천 명의 이산 가족이 있는데 상봉자를 추첨으로 100명만 선발하자고 하는 북한의 요구는 극도로 잔인한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이산가족이 기회가 오기 전에 사망할 것이라며 가족의 생사 확인조차 못한 채 상봉도 추첨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20일에서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대폭 늘리고 정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주간 행사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 인권 시민 연합과 함께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인도네시아 북한 인권 주간 행사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폐쇄적이고 탄압국가인데 그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북한이 그 반인도범죄, 뭐 식량권을 박탈한다든지 고문이라든지 강제납치를 한다든지 이런 그 이러한 범죄를 국가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보고를 했는데,
네.
그러한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국제 사회에서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그 국제적인 노력으로서 이 유엔의 활동을 통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이런 노력에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도네시아도 그 동참하기를 우리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뭐 개막 행사도 있었고 또 이제 특히 그 현지 언론들하고의 그 인터뷰를 저희들이 가졌고요.
네.
그다음에 핵심적인 거는 그쪽의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 그리고 반둥에 있는 판자절한 대학 이런 데 대학의 그 법과대학하고 북한 인권에 관한 세미나를 아주 진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비공개였지만은 거기가 그 자카르타가 아세안의 사무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아세안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하고 그 아세안 국가들 외교관들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공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도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네, 그 증언도 하기도 했지만 또 그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탈북 예술가들이 직접 그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그 아주 굉장히 비극적인 영화지만 크로싱이 되는 영화를 상영을 하고
네.
또 거기에서 이제 그 탈북자들하고 토크쇼 같은 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일주일 동안 아주 이 그 많은 행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언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그 그 여론주도층한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는 걸 설명하고 이걸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 돕기 위한 이런 노력에 같이 좀 협력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 것인지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네시아는 네 번째로 우리 지구상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2억 5천만입니다.
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이지만 굉장히 아세안이 그 지역적인 단체로서 정치적 영향력도 있는데 그 중심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인도네시아로 보았고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들의 그 인권 활동이 북한 인권에 관한 활동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된다면은 그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도 이게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저희가 택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외교관들이 행사장에 나타나서 강하게 항의를 한 일도 있었다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하고 세미나를 같이 개최한 인도네시아의 그 국립 그 인도네시아 대학이라든지 공동 개최자들이 굉장히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경험도 있고 또 이 기본적인 그 생각이 굉장히 그 인도네시아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단체였었는데
네.
우리가 준비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한 이런 준비한 그 계획대로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전에 북한 대사관 측에서 이걸 취소해달라든지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아, 네.
그거는 우리가 취소할 성질의 게 아니다. 우리가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권관계에 관한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그 토론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들을 그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아주 확고한 방침을 그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북한 보도에 이제 북한 그 외교관들이 10명이 이제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그 강력하게 항의를 다시 또 하고 그랬었는데 이 주최한 쪽에서 아 당신네들 의견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네.
우리 원래 예정된 대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데 당신들도 원하면은 그 바른 길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 측의 그 대사관 직원이 자기 입장을 설명할 기회도 줬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하고 또 그 설득력은 없지만 또 청중들 중에서 북한이 장애인 협약을 비준할 거냐, 북한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할 거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니까 저쪽에서도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즉답은 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그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그 답변이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들이 많았었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심각성도 알고 또 북한 대사관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비교해가면서 파악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이 북한과 인도네시아가 참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현재는 그때와 비교해서 관계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잘 아시겠지만 55년 그 반동 회의 때 김일성이 직접 참가를 했었고 그 당시에 그 수카르노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네.
그것이 상당 기간 그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도네시아하고 북한이 관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우리가 세미나를 같이 했던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은 작년에 김일성 대학하고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죠.
네.
바로 그 대학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했는데 인도네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인권 문제 이러한 특히 반 인도 범죄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서 그걸 막아야 된다는 이런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학계나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게 자기네들도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도네시아와 네. 아세안 회원국들의 그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아세안 전체적으로 필리핀이나 그 태국 같은 나라들은 유엔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하지만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권이나 반대하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입장을 지금까지 취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 이런 시민 단체들의 이런 북한 인권 주관과 같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그걸 알게 되고
네.
따라서 이것이 인도네시아 정책으로도 반영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게 그 느낌입니다.
네. 자, 차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주간에 참석한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으로부터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과 의미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남북한이 지난달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민간 교류 협력 분야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준비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지난달 25일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한국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북측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 제의에 대해 다음 달 10일 당창건 70주년 행사 준비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에 전통문을 보내 당창건 70주년 행사 준비로 여력이 없어 공동행사를 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3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방북단을 평양에서 열리는 개천절 기념행사에 파견하고 같은 시각 서울에서도 기념행사를 여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는 남측 인사들의 방북이 어려우면 북측 인사들이 서울을 대신 방문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사를 열자고 제시했지만 북측은 이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천절 행사는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북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2005년에 개천절 공동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측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해 공동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또 남북 축구 교류 제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평양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이용남 북한축구협회장을 만나 남북축구 교류 문제를 논의했지만 북측은 앞으로 얘기하자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21일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내년에 파파뉴기니에서 여자 월드컵이 있고 후년에 한국에서 20세 남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동훈련과 협의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진행되는 남북축구 교류 행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경우 국가적 행사에 모든 인력을 동원하는 만큼 다음 달 10일 당창건 기념일까지 북측 실무자들이 행사 준비에 매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방북을 승인하는 움직임도 있어 선별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파도타기 관광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관광 상품을 선보이기 앞서 전문가들이 현지를 답사했는데요. 이 소식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파도타기 관광이 시작돼 미국과 영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북한 전문 여행사 우리 투어스가 13일부터 8일간 함경남도 마전 해수욕장에서 실시한 파도타기 관광에는 미국과 중국, 독일, 이탈리아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본격적인 관광 상품 개발에 앞서 사전 답사 성격으로 진행된 이번 여행에는 파도타기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인 이탈리아인 닉 자넬라 씨가 참여해 해안가와 해저를 살펴보는 등 파도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날씨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자넬라 씨는 APTN 방송에 1년 전부터 우리 투어스와 함께 북한 파도타기 관광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One year ago, I got in touch with Uri Tours, and then we made a little study. We followed the weather.
자넬라 씨는 1년 전 우리 투어스와 연결된 이후 오랫동안 북한의 날씨를 연구했고 어떤 지역이 파도타기에 가장 적합할지 상상했다며 마전 해안가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안전해서 답사를 했는데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몇몇 외국인이 처음으로 북한에서 파도타기를 한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관광을 위해 답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파도타기 여행에 참가한 독일 출신 마르코스 컨 씨는 마전 해수욕장이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ery happy to find out that the conditions are very perfect for beginners. It's a very safe beach. We have the hotel. There's no stones. It's no dangerous.
마전 해수욕장은 해변이 안전하고 호텔에 있는 데다 돌도 없고 파도가 위험하지 않아 초보자들에게 매우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투어스의 안드레아 리 대표는 APTN에 내년에는 북한 파도타기 관광을 일회성이 아니라 보다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전문 파도타기 선수들에게 북한에서의 파도타기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응답자들은 북한이 이색적인 곳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했지만 실제로 방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호주 출신의 돈 먼로 씨는 파도타기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르고 이국적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꼭 북한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서퍼 매거진의 편집자인 저스틴 하우스맨 씨는 특이한 곳에서 파도를 타는 것이 매력적이란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북한을 직접 방문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머무는 동안 외교적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다양한 관광 상품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광, 농장이나 과수원에서 농사일을 체험하는 노동 체험 관광, 관광 열차를 타고 여러 곳을 둘러보는 열차 관광, 역사 유적을 둘러보는 건축 관광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상 최초로 북한의 산에서 야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도호주 신임 총리가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러시아가 시리아에 전투기 수십 대를 파견하고 무인기 정찰 임무를 시작하는 등 병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늘 미국을 방문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주석 취임 후에는 두 번째 방문이지만 국빈 방문으로는 처음이고요. 시 주석은 서부에서의 일정을 소화한 후에 25일에는 이곳 수도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또 백악관 공식 만찬 참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은 뉴욕에 머물면서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데요. 28일에는 시 주석의 첫 번째 유엔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서부 시애틀에서 방미 일정을 시작하는 게 좀 흥미롭네요.
사실 시 주석뿐만 아니라 앞서 후진타오 전 주석 또 장쩌민 전 주석도 미국 방문 때 워싱턴주를 먼저 들렀었는데요.
네.
미국 워싱턴주는 이 미국에 있는 여러 주 중에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 교류가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주석이 서부에 머무는 동안에도 주로 이 경제 관련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두 나라 경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이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민간한 정치 현안들을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먼저 이제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고요. 오늘 일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시 주석이 오늘 전용기로 시애틀에 도착을 하는데요. 중국계 미국인으로 처음 이 워싱턴 주지사 또 이 주중 미국 대사를 지냈던 게리 로크 전 대사의 영접을 받고요. 이어서 중국의 뭐 베이징시를 비롯해서 여러 시장들과 또 미국의 주지사들이 참석하는 이 지방정부 수장들의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 이 청정기술 또 경제개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저녁에는 현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미중 관계를 주제로 연설을 하는데 이번에 시 주석의 일주일 방문 기간 동안 유일하게 예정된 정치 연설이어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바쁜 일정이 예상이 되는데 내일도 미국 재계 인사들하고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이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사옥에서 이틀간 열리는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 포럼 참석과 관련해서 시 주석의 이번 방문에는 이 마윈 알리바바 회장, 또 리엔홍 바이두 회장, 양위안청 레노버 회장 이렇게 이게 중국의 내노라 하는 IT 업계 거물들이 대거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주석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 전 회장과 따로 만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죠. 보잉사도 방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보잉사 조립 공장이 시애틀 북부에 있는데요. 이 중국이 지난해 보잉으로부터 150대가 넘는 항공기를 수입할 정도로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죠.
네.
또 내일 시 주석의 일정 중에 이 부인 폭리위안 여사와 함께 워싱턴주 타코마시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계획도 눈길을 끄는데요. 시 주석이 1990년대 초반 푸젠성 푸저우시 석유로 재직을 하면서 이 미국의 타코마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고 이 고등학교를 당시에 방문했던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여 년 만에 중국의 국가주석이 돼서 다시 이 고등학교를 찾는 겁니다.
네. 자, 워싱턴 DC에서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나요?
이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고요. 예. 이제 워싱턴 주 일정을 마치면 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24일 워싱턴에 도착해서 이 첫날 오바마 대통령과 실무 만찬을 갖고요. 이어서 다음 날 25일에는 이 국빈 방문에 공식 행사들이 쭉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백악관에서의 공식 환영 행사에 이어서 정상회담 또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요. 저녁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이 공식 만찬 만찬이 열립니다.
네.
또 시 주석은 백악관 일정 외에도요 별도로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의회 지도자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상회담에서의 의제가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백악관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이 두 나라가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지역 현안, 세계 현안, 양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또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현안들 때문에 이 의견이 일치 않는 분야들도 일치하지 않는 분야들도 건설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현안들은 뭐 중국의 사이버 공격,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갈등, 뭐 인권 문제 등이 있는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들도 다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고요.
예.
또 반대로 두 정상이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꼽히고 있고요. 또 이 양국 간의 경제협력도 상당히 중요한 의제가 될 텐데 이 그동안에 두 나라가 여러 해에 걸쳐서 양자 투자협정을 추진해왔지만 좀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미국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시 주석의 방문을 하루 앞두고 또 미국 정부 관계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라이스 장관은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미국 국가 경제와 안보에 대한 우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이런 행위는 앞으로 미중 관계 또 장기적인 양국 경제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또 라이스 부장관은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감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솔직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이 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지적할 때마다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이 진통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시 주석의 서면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꽤 긴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 미중 간의 갈등보다는요,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현안들 때문에 두 나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두 나라가 기후변화 또 이란 핵 문제 등 이 국제사회의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네. 나라 간의 이익이 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면서 이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지역과 세계 현안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특히 이 북한 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요. 시 주석은 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나요?
네. 하지만 뭐 기존의 중국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시 주석은 이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인터넷에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남중국해 문제도요. 인공섬과 군사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활주로 또 이런 건설들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 항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변국들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런 주장을 인터뷰에서 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이 워싱턴 일정을 마친 후에는 뉴욕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주요 일정으로는 27일 이제 각국 정상들과 함께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또 28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석 취임 후 첫 유엔 연설이라는 점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근성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인데 남중국해 갈등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호주 신임 총리가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발했다고요?
네, 호주에서 지난주에 말콤 텀블 신임 총리가 취임을 했는데요. 텀블 총리는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호주는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 중국이 이 남중국해에서 이런 갈등은 이 중국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이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호주가 주권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견지하고 이와 관련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텀블 총리는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더욱더 미국을 향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과거 미국과 적대적 관계였지만 이제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베트남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또 뭐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면서 최근에 미군과의 군사훈련의 규모, 시기 등을 늘려왔죠.
네, 이 호주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또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 등 이 미군의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주 거듭해서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또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군의 함정과 군용기를 계속 해당 해역에 보낼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도전하는 위험하고 도발적인 조치를 삼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뭐 또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의제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시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병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움직임을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어제 오늘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병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이미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 공군기지에 수십 대의 전투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수호이 24, 수호이 25, 또 수호이 30 전투기 등 모두 30여 대가 배치됐다고 합니다. 또 미 국방부는 앞서 이 러시아가 라타키아 공군기지에 병력과 군사물자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 러시아 공군작전을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네, 실제 무인기를 이용해서 군사작전도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미 국방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시리아에서 러시아 무인기가 여러 대 포착됐고 이미 정찰 임무에 돌입했다는 건데 사실이라면은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병력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움직임이 포착된 후에 처음으로 항공작전을 한 것이고요. 또 공습 지원을 앞두고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이 라타키아 공군기지 외에 시리아 타르투스의 해군기지의 병력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타르투스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입니다.
네, 이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부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큰 변화가 없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주말에도 반복해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병력 파견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어 왔고 시리아군의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 지난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보면 군사 개입 가능성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드미트리 페트코프 대통령 대변인은 시리아가 러시아에 병력 파견을 요청할 경우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바로 이보다 앞서서 시리아 외무장관은 필요할 경우에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 편에서 싸울 수 있도록 군대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네, 긴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그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여기서 이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병력 지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우려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헤즈볼라와 이란으로 이런 러시아의 시리아가 보낸 이 병력이 흘러들어가서 자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요. 시리아에 대한 병력 지원은 전적으로 시리아가 테러 세력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금산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전역에서 많은 구름이 관측되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5도, 남포는 최저 18도에서 최고 23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2도, 강계는 최저 13도에서 최고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19도, 최고 24도, 개성은 최저 17도에서 최고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모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흥은 최저기온 16도, 최고 24도 분포를 보이겠고, 장지는 최저 8도, 최고 17도, 청진 최저 17도, 최고 22도, 선봉 최저 16도, 최고 22도, 원산은 최저 17도, 최고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전 한때 먼 바다에서 흐리고 가끔 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함께하셨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대항해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블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은 오늘 우크라이나를 처음 방문한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에게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르세니 야체뉴크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에게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에 우크라이나군은 역부족이라며 군사 현대화에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는 러시아에 맞설 방어 능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나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요구는 나토가 지향하는 바와 거리가 멀다며 핵심은 민스크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인 만큼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정찰 활동에 무인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한 라타키아 공군기지 내 러시아 무인기수가 최근 며칠 새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면서도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의도가 분명치 않다면서 아사드 정권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이 강화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에 배치된 러시아군 항공기들 가운데는 고성능 공격기 펜서 10여 대와 공중 근접 지원에 사용되는 프로그프 제트기 12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군의 불법 이민 단속에 비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헝가리는 이미 세르비아와의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해 국경을 봉쇄했으며 헝가리군은 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고무탄과 최루탄, 그물총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난민 사태에 대처하는 헝가리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른 유럽 국가들은 과거 나치 독일의 전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헝가리인들은 남부와 동부 지역 이웃 나라들이 전쟁과 가난을 피해 지중해를 건넌 난민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미얀마에서 오는 11월 실시되는 총선거를 앞두고 국경의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창완치완 중국 국방부장은 어제 베이징을 방문한 미얀마의 소예윈 부총사령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으로 국경 지역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 부장은 또 중국은 미얀마의 민주화와 국가 통합을 지지한다며 장기적으로 안정과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의 정권이 바뀔 경우 투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번 총선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을 방문한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미얀마의 어떤 정치적 변화에도 관계없이 양국이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쿠바 일정을 마치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오후 워싱턴에 도착해 내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이어 내일 오전 워싱턴 중앙 잔디 광장인 내셔널몰에서 시가 행진을 벌인 뒤 성 마테오 대성당에서 미국 주교단과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레 24일에는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뉴욕으로 이동해 이튿날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맨해튼에서 이날 저녁 대중미사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교황은 오는 26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방문을 끝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공화당 경선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 포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자신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다며 선거운동이 전반적으로 인신공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이어 현재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듯 나머지 후보들에게 선두주자에 맞서 긍정적인 보수주의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화당 경선 TV 토론회에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